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우리 새벽기도 강단에 서니까 참 좋습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어서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은 아무 죄 없이 악한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힘을 가진 이 권력자의 적이 된다는 것은, 타깃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나라를 떠나든가 아니면은 정말 죽은 것 같이 살던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에서 그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는 방패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 고마움과 귀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는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는 생과 사의 차이를 갈라버리죠. 그리고 그 방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이 전쟁 상태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완전히 수세에 몰려있는 전쟁 상태입니다. 온 사방이 적입니다. 평소에 가장 친하던 친구들까지도 왕의 미움을 사 도망자가 된 다윗한테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칼을 겨누진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이제 얽히는 것을 별로 싫어합니다. 같이 엮일까봐 그러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편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마음이 정직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지켜주심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좀 가슴 섬뜩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릴 때 좀 이게 보수주의 교회 다닌 분들은 목사님도 항상 화가 나 계시는 것 같고 교회는 무서운 곳이다라는 그런 그 컨셉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문제를 최종 판결하시는 재판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오심판정 하나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았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판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의 불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매일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선과 악의 투쟁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진 않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정직하게 회개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이 칼을 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끼리도 야, 저 사람 너한테 칼을 갈고 있어. 그럼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간다. 아,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칼을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사울이 권력자가 자기에게 칼을 갈고 있었지만 그가 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력자에게 칼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칼을 간다는 것은 언젠가 공격할 거라는 뜻이죠. 또 활을 당기고 예비하고 계신 활 시위를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당겼을 뿐이에요. 이것은 심판이 코앞에 박두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벼락은 뒀다가 어디다 쓰시나? 저런 불의한 자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행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영혼의 세계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죄와 벌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그냥 20년, 30년, 20년 가둬둔다는 것. 저는 무기징역도 그 사람의 그 죄질에 합당한 형벌일까 생각합니다. 그 끔찍한 죄악에 생각하면. 그냥 형을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건가?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의 심판은 죄와 벌이 아주 정확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고 우리가 인간의 땅에서 생각하는 그냥 적당히 형을 살고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세상에서의 이 재판, 검찰만 잘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의 심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증거를 은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딱 걸리면은 그 심판의 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뻔뻔한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칼이 자기를 벼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화살이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할 때는 보혈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사람이 거룩해질수록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원래 깨끗한 사람이 더 자주 씻어요. 목욕 안 하는 게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은 씻지도 않아요. 이게 더럽다는 것도 몰라요. 깨끗한 집에서 청소를 빨리 합니다. 티가 딱 나니까. 그러나 아주 더러운 데서는 청소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척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척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 앞에 딱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예수의 보혈로 덮었다면 하나님의 칼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계속해서 악인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악행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악의 제조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사상에서부터 이 죄가 다 잉태되는 것입니다. 재앙, 죄악, 거짓 다 악인이 저지르는 이 죄들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이걸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특징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야긴의 특징은 계속 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남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자기가 이루는 것보다도 남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에 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정치판에서 흑색 선전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기 어젠다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하면서 블랙 루머를 때리는 거예요, 저쪽에 대해서. 그리고 저쪽에서도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다고 하면서 이쪽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컨텐츠를 유권자들이 인정받는 것보다는 상대를 흠집내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것이 오직 정치판만이겠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꺾는 게 문제. 석차를 매기는 게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인간의 성질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시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경쟁하게 합니다. 등수를 매기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1, 2, 3등 등수 매기는 거예요. 올림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게임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등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서로 등수를 매기면 나보다 뛰어난 애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인생을 끝없이 전쟁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납다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거꾸로 뜨리는 함정을 파고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자신이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십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함정을 판 사울이 그 좋은 예죠.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이용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전쟁의 악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공격하려고 하고 남을 거꾸로 뜨리게 하고 남의 불행을 자기의 성공으로 연결시키려 하는 그런 세상적인 악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아직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적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사탄은 항상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와 현재에 있지만은 미래를 항상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다윗의 선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끌어당겨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수세에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의리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갑이 될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악인의 칼날에 죽을 뻔한 의인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야비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적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적이 나를 중상모략하면 나도 적을 중상모략하고 적이 나의 흠집을 잡으면 나도 적적 흠집을 잡고 적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나도 적의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결코 사윗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칼날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수를 대신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는 뒤끝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수습하시면 뒤탈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손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날개 아래 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는 반드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막히고 힘들고 수세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는 오직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